5. 주목할 만한 이크나톤. 이집트인이면서 살렘족 속이었던 한 치료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왕족 가문의 한 여자가 멜기세덱에게 교훈을 신봉했을 때 아멘에몹의 교훈은 이집트인 정신 속에서 지배력을 서서히 잃고 있었다.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인 이집트의 바로 이크나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육신을 입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후에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이크나톤만큼 계시된 살렘 종교 개념을 그토록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간직하지는 못했다. 어떤 면에서 이 젊은 이집트인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영적 쇠퇴가 증대되던 이 시기 동안에 그는 이집트에서의 엘리온 곧 유일하신 하나님 교리를 존속시켰고 이처럼 철학적 일신교의 경로를 유지했으며 이것은 당시에 장차 미가엘의 증여를 위한 종교적 배경에 지극히 중요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 중에서도 이런 업적이 인정됐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가게 했고 거기서 이크나톤의 영적 후계자 가운데 일부가 그를 만나고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신성한 사명의 어떤 국면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멜기세덱과 예수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는 히브리인 종족 세계와 이집트 왕족 가문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선물이었으며 이크나톤이 모세의 융통성과 역량을 소유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전재성과 놀라운 종교 지도력을 조화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집트는 그 시대의 유일신 개념을 갖는 위대한 국가가 됐을 것이며 그렇게 됐다면 예수께서 그의 인간 생애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이집트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체 역사에서 어떤 왕도 이 비범한 이크나톤이 한 것처럼 국가 전체를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옮겨가는 일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진행시키지는 못했다. 이 젊은 왕은 가장 놀랄만한 결단력으로 과거를 청산했는데 자기 이름을 바꾸고 수도를 떠나고 한결같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전체 민족을 위하여 새 예술과 문학을 창출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서둘렀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설립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민족의 물질적 안정과 번영을 마련하기에 실패했는데 나중에 역경과 고난이 이집트인에게 몰려왔을 때 이 모든 것이 그의 종교 교훈에 불리하게 반응했다.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식견을 지녔고 무척 한결같았던 이 사람이 만일 모세의 정치적인 현명함을 가졌더라면 그는 서양 세계에서 종교 진화와 진리 계시의 역사 전체를 바꿨을지도 모른다. 그는 일생 동안 사제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되게 신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네 종파를 비밀리에 유지시켰고 젊은 왕이 세력을 잃자마자 행동을 재개했으며 그의 통치 기간에 세워진 일신교와 이집트가 나중에 겪은 모든 분쟁 요소를 재빨리 결합시켰다. 이크나톤은 매우 현명하게도 태양신을 가장해서 일신교를 세우려고 애썼다. 모든 신을 흡수하여 태양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우주아버지에 대한 경배에 접근해보려는 이 결정은 살렘족 속 치료사가 준 조언 때문이었다. 이크나톤은 신격의 부성애와 모성애에 관하여 당시에 존재하던 아톤 신앙의 일반화된 교리를 취해서 한 종교를 창시했는데 이 종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하고 경건한 관계를 인정했다. 이크나톤은 외견상으로는 태양신 아톤을 경배하는 동시에 동역자들로 하여금 위장된 방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톤의 창조자와 지존하신 만유의 아버지를 경배하게 할 만큼 대단히 현명했다. 선생이면서 왕이었던 이 젊은이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조회서를 썼고 그 책은 31장으로 돼 있었으며 권력을 다시 잡은 사제들이 그것을 철저히 없애버렸다. 또한 이크나톤은 137편의 찬송시를 썼으며 그 가운데 12개는 현 구약 성경 시편에 보존돼 있고 히브리인이 쓴 것처럼 돼 있다. 이크나톤의 종교가 일상생활에 대하여 주는 최고의 말씀은 정의였으며 그는 옳게 행하는 개념을 신속하게 확장시켜서 국가의 윤리뿐 아니라 국제윤리까지 포함시켰다. 이 세대는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인 경건성을 보였고 지성인은 더 많은 남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알고자 하는 참된 염원의 특징을 이뤘다. 그 시대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것은 어떤 이집트인에게든지 율법 앞에서 전혀 특혜를 주지 않았다. 이집트의 가족 생활은 도덕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했고 후대의 팔레스틴에서 유대인의 뛰어난 가족 생활에 감화를 줬다. 이크나톤이 제시한 복음의 치명적 결점은 거기에 담긴 가장 위대한 진리, 즉 아톤이 이집트뿐 아니라 또한 온 세계, 사람과 짐승, 및 이집트 땅 외의 모든 이방 나라, 심지어 시리아와 쿠시도 창조하신 분이며 그가 만물을 제자리에 두고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가르침이었다. 이런 신격 개념은 고상하고 숭고했으나 민족 개념은 아니었다. 그런 국제 종교를 가졌다는 감상은 전쟁터에서 이집트 군인의 사기를 높여주지 못한 반면 젊은 왕과 그의 새 종교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사제들에게 마련해줬다. 그는 후대 히브리인보다 훨씬 뛰어난 신격 개념을 지녔지만 국가를 세우는 자의 목적에 소용되기에는 너무 앞선 것이었다. 일신교의 이상은 이크나톤이 몰락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일하신 하나님 관념은 많은 집단의 정신 속에 지속됐다. 이크나톤의 사위는 사제들을 따라가서 다시 옛 신들을 숭배했고 자기 이름을 투탕카멘으로 고쳤다. 수도는 다시 데베로 돌아갔고 사제들은 더욱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결국 이집트 전체의 7분의 1을 소유하기에 이르렀고 바로 이 계층의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대담하게 왕좌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제들이 일신교 물결을 충분히 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점차 자기 신들을 합병시키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신들의 계통은 점점 축소됐다. 이크나토는 하늘에 불타는 원반을 창조자 하나님과 관련시켰고 이 관념은 젊은 개혁자가 죽고 한참 지난 후에도 사람의 마음, 심지어 사제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불타올랐다. 일신교 개념은 이집트인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그 신성한 아버지, 즉 이크나톤이 모든 이집트인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그토록 열광적으로 전파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이 등장할 때까지도 존속했다. 이크나톤 교리의 취약점은 오직 교육받은 이집트인만이 그의 교훈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진보된 종교를 제안했다는 사실에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일반인은 실제로 그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과 재난의 신인 셋의 손에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이시스와 그 배우자 오시리스에 대한 옛 숭배로 사제들과 함께 돌아갈 준비가 이미 돼 있었다. 모든 사람이 불멸한다는 가르침은 이집트인에게 너무 진취적이었다. 오직 왕과 부자들만 부활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대비하여 왕과 부자들의 시신을 그토록 신중하게 미라로 만들어 무덤 속에 보존했다. 그러나 이크나톤이 가르쳤던 일반 구원과 부활이 결국 설득력을 갖게 됐고 심지어 후대의 이집트인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도 생존한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백성에게 강요하려는 이집트 통치자의 수고가 명백히 실패한 듯이 보였을지라도 그의 작품의 영향이 팔레스틴과 그리스 양쪽에서 존속됐다는 사실과 그리하여 나일강의 진화 문화와 유프라테스 강의 계시 종교가 혼합된 것을 나중에 서양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대행자 역할을 이집트가 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록돼야 할 것이다. 나일강 유역에서 도덕적 발전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이 위대한 시대의 영광은 히브리인의 민족 생활이 시작될 무렵에 급속도로 소멸됐으며 그 후에 이베두인족 사람들은 이집트에 머문 결과로 이런 교훈 가운데 다수를 가져갔고 이크나톤 교리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자신들의 민족 종교 속에 지속시켰다.